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의 이온유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에서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죄를 벗고 인내로 경주하며 우리의 시선을 믿음에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고정하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을 참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 자매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나입니다.
두 분은 날씨가 좋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날에는 무엇을 하며 지내시나요?
저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혼자서 이제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날씨가 좋고 해서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굉장히 이쁜 공원과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산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한나 자매님은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도서관과 한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기말 시험이라 이 좋은 날씨를 즐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화창한 이 봄 날씨 덕분에 마음은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 날씨와 함께 또 좋은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두려움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전이 위협받을 때나 또 내 힘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또 내가 소중히 여기던 어떤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추측일 수도 있다는 것과 두려움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두려움은 내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빼앗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거짓 믿음이네요?
네, 답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두려움은 거짓 믿음입니다. 인생을 두려움의 모래 위에 세울 것인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집을 거짓 믿음의 모래 위에 세우면 두려워하는 대로 인생의 집은 무너지고 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면 믿음대로 견고한 집이 세워지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 즉 거짓 믿음의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려움의 첫 번째 대상은 귀신들입니다. 즉 영적 세계의 존재들입니다.
북조선도 그렇고 남조선도 이런 모습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무엇인가 새로운 성공을 기원하고 싶어서 돼지 머리를 가져다 놓고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어촌에서는 바다의 신을, 산촌에서는 산신을 섬기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삼신할미를 섬기기도 합니다. 최근 남조선에는 귀신이 주제가 되는 영화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은 재정의 문제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후에 점집을 다니면서 점을 봤지만 결국에는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자녀들은 가출하고 영혼이 피폐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럼에도 가끔 점을 보고 싶은 충동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술 한 잔이나 마약 한 봉지를 통해서 당장의 괴로움을 해결해 보려는 것과 같은 모습이네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술과 담배를 하다가 끊고 새벽 예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귀에서 자꾸 당장 여기서 나가라 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들어서 그 일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술과 담배가 역겨워져서 입에 대기도 싫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영적인 공격이 있고 이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길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만약 도움을 주실 만한 분이 계시다면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려움의 두 번째 대상을 알아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 번째 대상은 사람들입니다.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재력가들을 두려워하고 권위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경하는 마음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것은 나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은 갈망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또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사람들을 멀리하면 해결이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두려우면서도 사람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느끼고 갈망이 클수록 거절감과 배신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흔들리고 상사의 말 한마디에 충성하던 직장에서 한순간에 존재감이 바닥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도 분노와 절망을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는 직장이나 가정이 위로가 되는 공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한 청년은 좋은 직장에 취직한 지 1년 만에 사표를 냈는데요. 그 회사의 조직 문화 속에서 너무 큰 압박을 느껴서 늘 복통과 두통으로 고생을 했었다고 해요. 부모님의 체면과 동료들의 시선, 자기가 쏟아부었던 노력이 아까워서 갈등했지만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회복한 후 다른 새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의 친구를 알고 있는데요. 공부를 잘해서 외국의 유명한 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의 교수님과 학생들이 그 친구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문제 삼았다고 해요. 그 친구는 그 사람들의 비판과 질문에 대답을 잘 할 수 없어서 비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2년 동안 외출도 하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다가 부모님이 보내주신 신앙 서적들을 읽으며 회복되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회복이 되었다니 다행이고 감사하네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혼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초점과 중심을 잃게 되는데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영혼의 기력을 소진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인격적인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내적인 힘을 키워야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하느라 바쁘고, 청년 시절에는 취직과 승진 때문에 바쁘고, 또 결혼을 해서는 자녀에게 열중하느라고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영혼의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가슴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자식 농사를 망칠까봐 애지중지 지극종성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반대로 자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절망의 언어를 아이에게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고 또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녀들의 실패와 낙오를 두려워하는 것은 전부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 때문입니다. 원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구원의 통로로 자라게 될까봐 부모들에게 거짓을 심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교묘하고 또 위협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10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나는 이 질문 중에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나자매님이 5가지, 예은자매님이 5가지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외모에 대해 지나친 걱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형 수술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의 성과나 타인의 의견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편입니까? 편애를 합니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때 예 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사회적인 행동이 개인적인 생각이나 행실보다 괜찮게 보여집니까? 상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당신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까? 질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상대가 당신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겁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은 자매님과 한나 자매님은 이 10가지 중에서 해당하는 질문이 있었나요?
저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 예라고 대답하는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웬만하면 저보다는 조금 상대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따르는 성향이 있기도 하고 또 거절을 잘 못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분위기가 어두워질까 봐 그런 염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좋아라고 대답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나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해당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지 너무 난감하네요. 저는 성형수술을 고민해 본 적도 있고요. 네.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 예라고 대답한 적도 있고 진짜 많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많은 성격이라서 이렇게 질투도 가끔 느끼곤 합니다. 어렸을 때 막내라서 사랑만 받고 자랐어서 그런지 특히 특히 사랑에 대한 집착과 질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의 질문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대상에 지배를 받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휘둘립니다. 사람들의 의견과 입장, 태도 혹은 애정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질문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대상에 지배를 받는다고 했었는데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나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필요로 하거나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좀 혼자 가족이 없이 혼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뭐 이후로 관계가 좀 틀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주변에 나 홀로 남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써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렵죠. 주변에 네.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 같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나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두렵다기보다는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예은님처럼 혼자 지금 한국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친구 관계에 많은 신중을 기울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진짜 친구? 이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온통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한테 가 있죠.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 우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거나 존경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유익한 내용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기보다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즐겨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조차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을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반응을 하는군요.
네, 그래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나요? 라고 질문할 때 아내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진짜 하고 싶은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의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당신은 나의 어떤 점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일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남편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친절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또는 당신의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요. 라고 답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내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은 자매님과 한나 자매님은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진심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고 자매님의 두려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지금 믿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믿지 않고 있게 된다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하나님 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그거를 정말 믿지 못한다면 늘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계실까? 의심하게 될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나를 사랑할 것 같고 그런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삶에 불안함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한나 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만약에 저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의 길에 커다란 장벽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면 그 일을 제가 해결하고 이겨내려고 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를 원하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릴 텐데요. 이 질문은 지금 답하지 않고 각자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주간 생각해 보는 숙제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기보다 사랑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어떤 관계 또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는 것일까요? 만약에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요구하기보다 사랑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두려움의 세 번째 대상인 세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이 너무 거대하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어떤 때에는 이런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세상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편에 서거나 세상을 동경합니다.
물질적인 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외모 지상주의에 흔들리기도 하고 성공 제일주의를 신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도 알기에 혼란 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심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을 경영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고 기꺼이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열왕기상 3장 11에서 13절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은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아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의 나라를 둘로 나누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 받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우매해서 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나오미를 살펴볼까요? 나오미는 기근이 오자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빈손으로 고국에 돌아왔으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세워주시고 보아스와 며느리 룻 사이에 아들을 얻게 해주셨고 이 아이의 후대에 다윗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고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섬겨야겠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두려운 것들이 생깁니다. 귀신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러다가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고가 있을 때는 그 즉시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혼자 일어날 기운이 없으면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예은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자 편에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려워하는 헛된 대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갈망을 채우시고 갈증을 해소하시고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뤘던 것들 중에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으세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낼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제 곁에 머물러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시선이 늘 한나자매님과 또 우리 모두를 향하고 계시네요.
저는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나 관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배우게 되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살면서 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은데요.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는 구절이 생각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인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제가 살아가며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이고 결국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풍성한 삶, 또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그런 예은자매님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의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 원했던 것은 어떤 관계 또는 어떤 상황에서 그랬던 것인지, 만약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요구하기보다 사랑을 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더 생각해 보며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벗어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사라 자매님과 하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주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그리고 이제 45절에서 56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그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오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아멘. 네. 아, 오늘은 이제 지난 방송에 이어서 계속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마태복음을 마무리할 텐데요.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5절입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시간이 제 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럼 목사님 당시 네. 제 6시면 네. 지금으로 말하면 몇 시일까요?
네. 그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시간은 항상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6시니까 제 6시에 6을 더하면 몇 시일까요? 12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낮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둠이 임했는데 임한 어둠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 9시라고 했으니까 또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돼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쩌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는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높이 떠서 가장 밝을 때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둠이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오후 3시에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괴로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과정 속에서 당하신 이 육체적인 고통은 잘 묘사하지를 않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것이니 그 고통도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십자가형은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그 죄수 처형 방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거든요.
네,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방법이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쩌면 십자가형은 사람이 고안한 최고로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이었어요.
네, 십자가형이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군요.
일단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장소까지 채찍질을 당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당할 때 이 채찍의 끝에는 이 깨진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죄수가 채찍에 맞을 때마다 이 죄수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거예요.
네, 엄청난 고통이었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 위에 처형당하실 곳까지 십자가를 이제 스스로 지고 가야만 했죠.
네, 그러면 실제로 십자가형은 어떻게 봤나요?
네, 죄수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손에 못을 박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천천히 죽어가는데 최장 3일까지 매달려서 이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형을 받으셨군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잘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의 어떤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4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되더니.
네, 여기서 어둠이 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제대로 알려면 이 어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어둠에 대한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면 출애굽기 10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의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아홉 번째로 심판하신 것이 애굽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어두움이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신명기 28장 29절입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네, 아모스, 내 어둠이 또한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고 알 수 있는 구절이었고요. 말씀이었고,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네, 여기서도 땅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란 심판의 날이거든요. 근데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요?
어둡고 캄캄함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로 보건대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바로 이 어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어둠이 임했다라고 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거예요. 이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예수님은 46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단순히 채찍질이나 못 박히시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여 당하신 고통이군요.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심판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어떻게 되었냐면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네, 휘장은 어떤 곳이냐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휘장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 즉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장소인 이 지성소와 또 그렇지 않은 성소를 구분하는 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은, 이 휘장은 그래서 이제 한 30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휘장이 얘기하는 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목사님, 대속적인 죽음이 무엇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대속적인 죽음은 내가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당하시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고통스럽거든요. 우리가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그리고 버려진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고통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는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과 멀어진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은혜가 안 느껴지고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것도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버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으실 때 우리가 설명한, 나누었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희생이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는 나눔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만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전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이제 번제단의 제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죄를 씻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에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 나를 안 버릴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잠잠히 묵상해 보는 시간도 너무나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근거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대속적인 죽음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고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그러한 것에 은혜를 받는 게 참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는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어떤 또 영적인 고통까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본문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외침이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는 진짜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셨기에
그렇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생긴다라는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이 맞춰져서 잘 묘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우리 하나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고통에 더 많이 관심이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거는 우리가 대신하여 우리가 당할 고통이었거든요. 죄로 인해서 또 심판으로 인해서 대신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끊어짐을 당해야 됐었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런 느낌이 들거나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제가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거나 이제 그때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침묵이 길어지실 때 기도 응답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평안이 찾아와서 해결이 됐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종종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좀 이렇게 나와 좀 멀어졌나 내가 멀리 왔나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각해내고 느껴진다라는 게 또 우리 사라 자매가 깨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네요. 네. 아, 네. 우리 하나 자매는?
네. 네, 저는 약간 가끔 나 너무 바쁘다라는 이유로 기도를 이룬다거나 말씀을 좀 많이 읽고 하는 데가 가끔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끔은 살다 보면은 되게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저도 하나님께 많이 간구를 하지만 그에 대해서 응답이 없으세요. 네, 그때마다 하나님 침묵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마다 저는 약간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이게 실제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마다 멀어지고 있긴 하지만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어서 그나마 좀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맞아요. 그 우리 제가 하고 싶은 말 우리 하나자매가 한 것 같아요. 정리를 잘해줬어요. 맞아요. 끊어진 것이 아니라 멀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든 뭐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내가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멀어졌다라는 거 느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늘 묵상하고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늘 기억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저는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나를 대신한 대속적인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